자, 오늘 본문 말씀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짠합니다. 레아가 오늘 본문에서만 4명의 아들을 낳았잖아요. 4명의 아들을 낳으면서 무슨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낳게 하셨다. 그런데 단순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군요. 그러니 이제부터 아이를 낳았으니까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죠? 이런 고백이에요. 그런데 남편은 또 안 바뀌어요. 참, 어떻게 보면 마음이 많이 쓰이는 레아입니다. 네 번째 아들을 낳고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이어서 둘을 더 낳게 하십니다. 이삭을 스불론이 그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스라엘의 12명의 아들들, 야곱이 변화해 이스라엘이 됐으니까 12명의 아들들 중에 무려 6명을 낳은 엄마가 됩니다. 복을 받았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남편의 사랑은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비례의 원칙을 갖고 살 때가 많아요. 돈이 맞으면 행복하겠다, 뭐 이런 생각. 좋은 집에서 잠을 자면 잠도 잘 오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꼭 비례적이진 않습니다. 돈이 많은데 불행한 사람도 있어요. 수백만 원짜리 침대에서 잠이 안 와서 밤을 힘들게 보내는 분도 있어요. 침대조차 없는데 집에 들어가면 바로 누워서 코 골면서 자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환경, 행복 이렇게 연결시키려고 하지만 꼭 그대로 되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공부를 학교 다닌 적이 없어서 해본 적이 없는데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우리 어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공부를 못했지만 지혜롭게 사셨던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공부는 엄청 많이 했는데 지혜롭지 못해요. 아는 건 많은데. 이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도 학력을 가지고 선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학교 나왔느냐. 그런데 아무리 봐도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앉아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가 불행해져요. 그러니까 비례하는 것만은 꼭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의 대조적인 두 사람이에요. 제목을 제가 그렇게 잡았어요.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은 라헬, 사랑을 전혀 받지 못한 레아.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까 자식을 잘 낳아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을 많이 받은 아내는 자식을 못 낳고, 사랑을 못 받은 레아는 자식을 잘 낳습니다. 고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자식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가 되는 것은 내 노력, 내 능력만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내 능력 갖고 잘 됐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책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걸 뭘로 보는가 하면 럭키하다고 생각하는, 행운이라고 보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행운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 운이 좋다. 이것은 성경적으로는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자식을 낳는 것은 하나님에게 달려있습니다. 성경에 자식을 낳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죠. 100세에 낳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들 이삭은 40에 결혼했는데 무려 20년을 자식을 낳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기도하심으로 기도하는 이 이삭에게 쌍둥이를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야곱, 그리고 에돔 족속의 조상인 에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그리고 야곱의 생애 속에서 보여주는 12명의 아들의 탄생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나올 수 없다. 저 뒤로 가면 사무엘상에서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태어나죠. 한나가 낳습니다. 한나도 자식을 낳지 못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마음이 슬픈 여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늦게 사무엘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에서는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 기업이 무슨 뜻이에요? 성경에서 기업은 땅이에요. 땅. 터 기자를 씁니다. 기업. 땅이에요. 땅은 농사짓고 땅에서 땀 흘리면 열매가 생기듯 자식도 기업과 같아요. 자식을 잘 양육하면 이것이 좋은 열매를 맺는 땅과 같다. 그래서 기업으로 되어 있어요. 태 열매는 상급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기업이고 하나님이 상으로 주시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31절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자녀를 낳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 속에도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지요. 그리고 31절에 다시 보시면 레아가 사랑받지 못해서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더라. 무슨 뜻이에요?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는데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았다. 아주 분명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똑하고 괜찮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럭키하기를 바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의 태를 여셨어요. 33절에도 또다시 임신하고 아들을 낳고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하나님이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세 번째 아들을 낳고도 그 고백. 네 번째 아들을 낳고는 뭐라고 못 고백해요? 유다를 낳고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레아가 굉장히 자녀를 낳는 데 있어서만큼은 신앙적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낳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결혼하면 당연히 생기지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결혼하고 안 생기는 아브라함을 보여주고 또 그 아들 이삭을 보여주셨잖아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결혼하면 당연히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안 되는 일은 역사 속에 많았어요. 자식을 못 낳아서 바꾸는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억울함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죠. 안타깝게도 요즘은 결혼을 안 해서 자녀를 안 낳습니다. 비혼주의. 거기다가 무상파가 있어요. 무자식 상팔자. 그래서 결혼하고도 자식을 안 낳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분을 못 누릴 수 있어요. 성경적 원리는 뭐예요? 결혼하고 자식을 낳는 것입니다. 우리 그 딸아이도 결혼을 하고 그 어릴 때부터 나는 빨리 아이를 낳을 거야. 그것도 많이 낳을 거야 그랬어요. 몇 명이나 낳을까 그랬는데 결혼하고서 소식이 없어요. 그래도 낳게 되겠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러더니 어느 날 태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없는 태아를 놓고 태명을 짓진 않을 테니까 우리 그 태명이 빵이에요. 빵. 빵하고 태어나라고. 네, 힘들지 않게 태어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셨을 때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예배 끝나고 저한테 와서 뭐 인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주셔야 얻어요. 누군가는 그렇게 팔아도 안 생기는데 누군가는 생각도 안 하는데 주시고 조건적으로는 낳을 수 없어요. 사랑도 못 받는 레아인데 놀랍게 여섯을 낳고 딸도 낳잖아요. 17절에서 우리가 봤어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곧과리 따웠다. 그러니까 라헬은 받은 게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예쁘게 태어났어요. 이건 뭐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예쁘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각자 독특하게 태어난 거니까. 그런데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의 다른 점이 있지만 나중에 나이 들어서 결혼을 했는데 레아가 자식 낳는 일에는 훨씬 더 큰 은총을 누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르우벤, 시몬, 레이, 유다 네 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자녀가 안 생기는가 싶은데 다시 이사갈, 스불론 아홉 번째, 열 번째 아들까지 또 낳습니다. 그래서 여섯을 낳고 디나라는 딸도 생기고 정말 레아는 자녀를 낳는 데서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나는 없어, 나는 왜 안 돼 고민하지 마세요. 다른 걸 더 많이 주셨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레아에게 하나님이 라헬의 받은 사랑만큼 받지 못하는 마음 아픔, 슬픔이 있었지요. 남편이 자기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니까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식은 레아가 더 잘 낳고 그뿐만 아니죠. 레아가 낳은 아들들이 전부 여섯이라 그랬는데 역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 지파가 있어요. 야곱이 낳은 열두 아들들이 열두 지파가 되는데 그 중에 세 번째 아들 레이는 이스라엘 열두 지파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신 요셉의 두 아들이 들어오면서 열두 지파가 되고 레이 지파는 열두 지파 속에 흩어져 살면서 뭘 해요? 제사장 지파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고 성전 봉사자가 돼요. 아주 특별하고도 놀라운 은혜를 입은 아들이 세 번째 아들 레아가 낳은 레위입니다. 그걸 레아는 굉장히 큰 복을 받는 거예요. 그걸 보고 죽진 않아요. 역사 속에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거기다가 여러분 또 하나 네 번째 아들은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습니까? 창세기 49장 가서 우리가 보겠지만 49장 8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데 야곱이 죽기 전에 열두 아들들이 암나를 예언하면서 유다에 대해서는 너는 용사가 될 것이다. 승리자가 될 것이다. 너는 왕이 될 것이다. 너는 부자가 될 것이다. 세상의 복이란 복은 유다에게 다 줘요. 그리고 실제로 승리자, 가장 가까운 승리자는 갈렙이에요. 여호수아 갈렙. 가장 힘들고 험한 유다 지파의 땅을 차지한 헤브론을 차지한 갈렙. 용사였습니다. 거기다가 이스라엘의 왕은 유다 지파, 다윗 이후에 유다 지파만 왕이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다윗이 엄청난 헌금을 하고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어마어마한 재산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복을 다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열두 지파 중에 유다만이 이스라엘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유대인이라고 부르죠. 바로 이 유다에게서 나온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레아는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억울하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뭐가 안 되는 것 때문에. 다른 거 있어요. 에이 그걸로 이거 보상이 안 돼.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면 보상 이상의 것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2절부터 쭉 35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내 괴로움을 돌아보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놀라운 찬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은 라헬, 자식이 안 생기는 게 결혼했는데. 더군다나 여러분 상대적 빈곤이 있잖아요. 레아는 막 나요 자꾸. 자기는 안 생겨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 전에 라헬은 야곱에게 막 투정을 부립니다. 나는 자식도 못 낳고 당신이 나한테 아들을 낳게 하라 막 그러고 아우성을 치고 남편 가슴을 막 좁혀고 그래요. 그래서 야곱이 라헬에게 뭐라고 말해요? 내가 하나님이냐? 너가 어떻게 하냐? 나는 할 만큼 다 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라헬은 속상했겠어요. 이 표현에 나오는 게 30장에 보면 나한테 아들을 좀 낳게 해줘라 그렇게 남편에게 아우성치는 모습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보여주는 모습이 있어요. 사랑받아서 참 좋겠다. 근데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있고 아유 안 됐다 사랑도 못 받고 그런데 너무나도 좋은 부분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다 각각 다를 뿐이지 한쪽으로 하나님이 다 몰아주시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결국은 여러분 라헬도 자식을 낳죠. 그래서 라헬이 자식을 낳았을 때 막내 둘, 11번째 요셉 그리고 마지막 12번째 베냐민을 낳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사랑하지 마십시오.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이 라헬은 12번째 아들이자 자기의 두 번째 아들인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짓고 죽어요. 슬픔의 아들. 얼마나 여러분 속상하고 슬펐는지 아들 이름을 슬픔의 아들이라고 짓고 죽어요. 이걸 여러분 야곱이 얼른 이름을 바꿔서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로 이름을 바꿨죠. 워드프레이가 나오는 거예요. 엄마는 슬픔의 아들 베논이. 근데 아빠가 얼른 이름 바꿔서 완전히 바꾸진 않고 베냐민으로 바꾸는 거예요. 오른손의 아들로. 슬픔의 아들과 오른손의 아들은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라헬은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자식을 낳지 못하고 힘들어하다가 두 아이를 낳고 낳으면서 죽어요. 일찍 죽어서 안 됐다, 오래 살아서 복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각각 다른 거예요. 일찍 죽어도 복이 있고 병들어도 복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헬은 사람들이 보고 와 사랑받아서 좋겠다 싶은데 레아가 훨씬 좋은 것도 세상적으로 볼 때 많이 있더라. 그런데 너무 한쪽에 치우쳐서 억울해하고 슬퍼하고 나만 없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있는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우린 자꾸 옆에 거 부러워할 때가 있어요. 아유 당신 좋겠어. 남편이 이렇게 잘생기고 돈도 많고 잘해주겠다. 그때 오는 대답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너도 살아봐라 같이. 내 남편하고 살아봐라. 그런 소리 나오나? 그러니까 여러분 남의 것이라고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 좋다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내게 있는 좋은 것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복을 주셨구나. 나는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저 사람에게는 저런 은혜가 있는데 내게는 이런 것이 있네라고 그냥 감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느 게 더 큰가 작은가 우리는 기재기를 너무나 많이 해요. 우리는 비교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뭐가 더 좋은 걸까요? 사랑을 많이 받는 것일까요? 자녀를 잘 낳는 것일까요?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자녀를 많이 받는 즐거움이고 또 하나는 사랑을 많이 받는 즐거움, 그냥 다를 뿐이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경우들이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게 없는 것을 당신에게 주셨고 당신에게 없는 것을 내게 주시기도 하셨다. 너무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비교 때문에 상처받는 일들이 자녀들에게 많이 있어서 소위 엄친아라는 말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엄마 친구 아들. 자기 자식을 그냥 감사하고 기뻐하고 칭찬하면 될 텐데 맨날 엄마가 자기 친구 아들하고 비교를 하면서 상처와 아픔을 주니 그자나도 힘든데 어찌 더 잘 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기뻐하십시오. 우린 서열화 그리고 상대적 평가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도 다른 사람의 것과 기어코 비교하고야 맙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애들을 돌아보시고 감사하시고 찬송하십시오. 내겐 이게 없는 것 같은데 와, 저 사람이 없는 그게 있구나. 이걸 깨달아 가시면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이 그렇게 되십시오. 어제까지도 깨닫지 못했던 거 오늘 깨닫는 거 와 내게 이게 있었구나. 여러분 그 옷을 세탁하러 가다가 주머니를 뒤졌는데 5만 원짜리가 불쑥 튀어나올 수 있어요. 굉장히 즐겁지 않습니까? 돈 얘기만 해가지고 좀 천박해 보이는데 어느 날 오랫동안 안 보던 책을 탁 뒤졌는데 빨간 단풍잎이 거기 참 예쁘게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면 흐뭇해집니다. 아, 이 단풍잎 추억까지 떠오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그냥 감춰져 있는데 어느 날 발견하는 거예요. 생각도 못했는데 주머니 속에서 나오는 그것들이 나를 즐겁게 하듯 우리에게 깊숙하게 감춰져 있고 그리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살던 것이 어느 날 내게 탁 다가왔을 때 느껴지는 기쁨과 감격, 그걸 느끼며 살아가는 거예요. 소확행이라는 말이 유행을 했었어요. 작지만 확실한 행복. 이거 비교하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작아 보여도 이건 너무나도 확실한 나만의 행복이 있는 거예요. 너무 비교하며 익숙해지고 그리고 기재는데 너무나도 빠르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교회 생활이 여러분 어떤 교회 다니면 행복하고 어떤 교회 다니면 불행하겠습니까? 어떤 교회를 목회하면 그 목사님은 큰 종이 되고 어떤 교회를 목회하면 작은 종으로 전락하겠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작아 보이는 교회에서도 행복하게 목회하며 즐거워하는 목사님들이 계시는 거고 큰 교회라서 부러울 것 같고 좋을 것 같은데 늘 고민 속에 어쩔 줄 몰라하는 경우가 있고 너무 많은 것을 가져서 손 놓고 가기가 불행한 사람도 있고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서 눈도 못 감은 채 죽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아마 감격 속에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갈 수도 있어요. 전혀 다른 세계 속에 살아가면서 내게 주신 은혜와 감격스러움을 놓치지 않도록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감사하십시오. 당신과 나는 분명히 다른 사람입니다. 이 땅에 70억이 넘는 사람이 살고 있지만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고 심지어 똑같은 부모님에게서 태어난 쌍둥이도 다른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그 찾아낸 즐거움, 와 이런 게 있었구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발견을 합니다. 우리는 발명을 못해도 발견은 하잖아요. 하나님 내 속에 심어놓은 것을 어느 날 우연찮게 발견할 수 있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느 날 해보니까 잘 돼요. 해보니까 잘해요. 와, 나한테 이런 점도 있었네.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섰는데 많은 사람들이 박수 쳐주며 오,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 이게 없던 거예요. 나는 이제 발견된 거예요. 원래 있었는데 나는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 발견되어지는 감격,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이 내 속에 이미 심어놔 주신 것, 그거 찾아내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고 그리고 찬송하시면 천국이 우리에게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항상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어제까지 몰랐던 것 오늘 알게 하시고 어제까지 못 봤던 것 오늘 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막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제 봤던 당신이 오늘도 내게 보이는데 당신이 오늘도 내 옆에 있어서 너무 고맙고 행복하고 그리고 10년, 20년을 살았는데 새로운 모습이 보이는 당신이 너무나도 고마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자꾸 비교하고 그리고 줄 늘여 세워서 서열화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뭔가를 주셨습니다. 이태리에 갔다가 제가 그 아주 예술적인 지역에 가보니까 거지도 예술적이더라고요. 커다란 강아지를 옆에 이렇게 주인 옆에 딱 앉아 있어요. 근데 그 거지가 모래를 가지고 작품을 만들더라고요. 사실 길거리 지나가면서 그러면 막 쫓아낼 것 같은데 그 사실 영업하는 상점에서도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아무도 말리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그 점포 앞에서 모래를 잔뜩 갖다 놓고 모래로 작품을 만들어요. 자기 강아지를 그대로 모래로 표현했는데 너무 멋져요. 와,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국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만 봅니까? 그냥 국어라는 거지로만 보죠. 그런데 그분은 지금 작품을 만들고 있잖아요. 작품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생각이 나름일 수 있겠지만 그 작품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강아지가 그 옆에 있는 거예요. 근데 강아지가 우리 주인이 거지야. 그래서 난 불행해. 그런 강아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강아지든 여러분 주인만 옆에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우리 주인이 호화로운 주택에 살든 우리 주인이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든 주인 옆에만 있으면 행복한 게 강아지입니다. 우리 집에도 강아지가 있지만 여러분 제가 뭐 맛있는 거 줄 때만 제 앞에 와서 눈을 반짝거리면서 달라고 막 이러면서 먹어대지만 먹을 게 딱 떨어지면 바로 돌아서서 엄마에게로 갑니다. 역시 개는 개다. 그 생각이 들지만 뭘 놀라운 게 느껴지는 게 뭐예요? 자기 엄마라고 생각되는 주인이라고 생각되는 그 사람만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거지인 주인이지만 그 옆에 있으면서 행복한 거예요. 거지인 자기 주인과 먹고 같이 자고 그러면서 행복해요.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좀 단순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개는 단순한데 사람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개가 좋아하지도 않을 옷을 입히고 개가 좋아하지도 않을 신발까지 시켜가지고 걸어다니면서 미끄럽게 만드는 개주인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품을 걸쳤다고 개가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인.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너무 비교하며 살지 마십시오. 우리의 진정한 주인 대신 하나님만 내게 있으면 뭘 가지고 있든 옆에 사람에게는 어떤 것이 주어졌든 내가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정말 나한테만 주신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건 전혀 계산도 못하고 찾아내지도 못한 채 저 사람에게 있는 것만 부러워하고 저 사람에게 있는 것만 내가 없다고 속상해하며 살아가는 한 우리 인생은 늘 슬픔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이 감격이게 하십시오. 아, 오늘도 이런 것이 내게 책갈피에서 발견한 단풍잎처럼 감격으로 다가오고 새록새록 놀라운 생각들이 떠오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삶, 그렇게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다움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드러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여러분 나 예수 믿어서 복받았어를 뭘로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다 똑같은 것 같고 표현하고 싶은 허망한 욕망이 있어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 걸치고 좋은 자동차 타고 자녀가 뭐가 됐고 어느 학교를 나왔고 이것 가지고 자랑하려고 하고 이것을 복이라고 착각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인간들에게 있는데 그건 뭐예요? 허망한 세속적 욕망에 불과한 것이고 세속적 가치관에 우리의 보물 같은 가치관을 잃어버린 결과인 것입니다. 레아, 라헬 각각 달랐습니다. 똑같은 아버지에게서 태어났지만 한 사람은 예쁘고 한 사람은 그렇지 않고 그래서 누군가는 불행하고 누군가는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는 이런 것이 있었고 저 사람에게는 저런 것이 있었을 뿐입니다. 사랑을 받지만 자녀를 못 낳는 라헬, 사랑을 받지 못하지만 자녀를 잘 낳은 레아, 우리에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나는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을 옆에 꽃과 수평으로 비교하지 마시고 아, 내게 은혜를 주셨음을 감사하시고 찬송하시면서 내 눈으로 모든 것을 절대적이라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한테 판단하는 권세를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 기준을 내가 설정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감사하고 판단하는 것이 기쁨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의식과 가치관이 필요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정연교회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시고 오늘 내 옆에 주신 사람들로 인해서 감사하시고 오늘도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에 감사하십시오. 오늘도 이렇게 시원한 바람이 불고 있는 10월을 감사하시면서 어떤 경우에도 천국이 손상 입지 않도록 비교하지 않는 건강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